유토피아라는 말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인간의 상상 속에서 소망하는 곳이란 의미로 이상향이란 말로도 불려지는데요. 이곳에서는 정말 소망하고 또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기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읽진 않았지만 다음 부분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회심한 성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또 이 교회들이 교회에 모여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무도 자신의 것을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모이기에 힘쓰고 있다라는 아름다운 모습에 그런 장면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어떤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서 지금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유토피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의구심은 저희에게 저희 마음속에 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상으로 분명하게 일어난 일이고 또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들은요, 19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숫자적으로 폭발적인 그런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엑스플로 74 대회에서 30만 명이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함께 전도 훈련을 받았고 그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각 교회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아마 그 74년도에 있었던 큰 대회를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이 가슴에 나는 차젠네라는 그런 이렇게 이름표 같은 것을 붙이고 전도하는 젊은이들 아마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80년도에 복음화 대성회 또 여러 부흥 집회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출석이더니 배가 되고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커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부흥은 선교로 곧바로 이어져서 지금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선교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90년대에 이르러서 교회들이 숫자적인 부흥만을 추구하게 되고 또 대형 교회들이 지나친 교세의 부풀리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실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실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흥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흥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정직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숫자적인 부흥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오해가 되거나 또 부흥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열심으로 모여서 함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적이 매우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는 주변 작은 교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으로 아쉬운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의 부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얼마나 열망하고 계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부흥은 숫자만 늘어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은 아마도 지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꿈꾸는 부흥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심령이 변화되었고 그 결과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또 많은 이웃들과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우리가 섬기는 이 초대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하셨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이 부흥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부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흥은 첫 번째로 교회의 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으로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부흥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거듭나고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뒤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뒤편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의 마지막 그 유언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며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이란 단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좀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힘 또 파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듀나미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강력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강력한 힘, 강력을 의미합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그 폭발물의 이름이 이 단어로부터 유래되었고 또 성령의 권능은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회심시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신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 저희 교회 매주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인 그 숫자가 2,200명입니다. 교육관과 본당과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숫자 이름이 사람들의 그 성도님들의 숫자가 2,200명이고 또 아이들까지 합하면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온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그 집단 세례라고 하죠. 그 신병 교육 때 훈련을 마치고 뭐 종교 행사라고 하는데 교회에 가서 이제 그 군목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받도록 이렇게 권면할 때 한 뭐 2-3천 명 되는 군인들이 함께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뭐 호수로 물을 뿌려서 이렇게 세례를 준다고도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없냐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이제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가시도록 이렇게 권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한국 교회에도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운동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회개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1907년 그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열렸는데 이 집회 마지막 날 저녁에 길선주라는 장로님께서 자신이 친구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것을 이제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회개하며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같이 회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60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이를 계기로 평양 시내 전역이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던 그런 저희 초대교회의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교파를 초월하여 평양시내 교회들로 확산되었고 평양시내 거의 모든 미션 스쿨들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그 숭실대학,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숭실대학과 평양장로회 신학대학 그 개강 사경회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우리 신학생들과 또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한국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조직하기 위해서 신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평양의 그 평양 대부흥 사건은 놀라운 것이었는데 이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으킨 도화선과 같은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1903년 원산에 있었던 원산 주재의 여자 선교사님들의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이 기도 모임에서 캐나다 출신 여자 선교사이신 하디라는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교만함과 성령 충만하지 못함과 그리고 조선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고백하고 나서 많은 여자 선교사님들이 함께 동참하여 회개의 기도를 하였고 그 결과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져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리바이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뭐 예나 지금이나 이 기도는 우리 여자분들이 강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흥 여자분들을 빼놓고서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이 그 한국 교회의 부흥 사건들을 살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이 부흥과 원산과 평양의 부흥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길선주라는 장로님의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하디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교회가 부흥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흥은 곧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공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고 이 성령의 권능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함께 회개하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 한국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교회의 부흥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진다.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살펴본다면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의 핵심은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성도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 믿고 계시죠? 아멘. 예, 우리는 또한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마감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역시 부활하여서 at the end, 종국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을 소망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듯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옛사람이 죽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특별히 옛사람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성도님들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은 나 중심적인 생각과 또 그런 태도 또 나만을 사랑하는 자기애입니다. 이것은 뭐 자기애는 뭐 니의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자기애인데 이 부활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자기애입니다. 나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꽉 박혀 있으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서로 세워가고 섬기는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로 충만한 사람이 죽어야만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예화입니다.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은 이렇더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화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에 이렇게 그 팔을 굽힐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팔을 굽힐 수가 없으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팔을 편 상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나. 예. 평가대 직접 해보시네요. 예.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천국에서는 이 팔 굽힌 사람들이 계속 살이 쪘대요. 뭐 음식을 먹는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계속 살이 찐 반면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야위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는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굽혀지지 않는 팔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에 음식을 떠넣어주셔서 서로 먹여주고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살이 쪘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만 먹으려고 굽혀지지 않는 팔을 가지고 이렇게 먹으려다가 음식을 다 떨어뜨리고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의 예화입니다. 재미있는 예화인데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은 서로 세워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섬겨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가 있고 또 지옥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의 생각과 행동을 죽이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먼저 이웃에게 나눠주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부흥은 선교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부흥은 양쪽으로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흥이 일어나면 양쪽으로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3천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 교회의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있는가, 또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헌금이 매주 들어오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는 증거는 바로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교인으로 거듭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길 때 일어납니다. 한 사람만이 부흥을 경험해서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또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값없이 나눠주는 그 사람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 함께 나누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나눔은 선교의 시작점이 됩니다. 사실은 선교는 머나먼 타국에 가서 대단한 사업을 펼쳐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기 위한 프로젝트성 선교는 선교지를 병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만듭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가장 소중한 사랑과 생명을 아낌없이 선교지의 영혼들과 나누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1907년에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25세의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온 루비 캔드릭스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1년이 채 안 돼서 26세의 나이로 요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묻히게 됐는데, 그 선교 여자 선교사님의 묘비는 지금도 가서 보면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말로 번역하면, 내게 만약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주겠습니다. 바로 이런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봉사, 섬김을 통해서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결핍되어져 있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먼저 그곳에서부터 나눔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학교,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서 기쁨과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깝고 먼 곳의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쉽고 어려움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모두가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땅끝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머나먼 타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저희 교회가 25년간 선교를 하면서 정말 땅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먼 곳까지 갔습니다. 냐우닐리라는 선교지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페루의 정말 땅끝입니다. 4,400m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깨추아족이라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곳까지 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적인 교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Missionary Church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말은 전혀 우리들에게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많은 신학교와 교회에서 미셔널 처치에 대한 연구와 나눔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미셔널 처치가 정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신학자들과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역은 선교 이외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적인 교회는 단순히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 또한 선교 잘하는 교회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또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을 두 개 딱 꼽아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예배와 증거라고 말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정말 숨김없이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는 따로 분리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선교적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결코 선교만 열심히 하는 교회, 선교만 잘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 신앙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며 서로 세워가는 사랑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서로 세워주고 섬기는 사랑 공동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죠.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 세우고 섬겨주는 사랑 공동체. 내 것을 내 소유로 주장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과 나누고 섬기고 또 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부흥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저희 교회가 선교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엑스포도 저희가 하고 있죠. 선교 주간으로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성도님들께서 단기 선교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인커리징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단기 선교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인커리징하고 여러 가지 리소스도 제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선교 주간, 선교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성도님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성장하고 부흥하는 부흥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선교 엑스포, 선교 주간으로 함께 지정해서 같이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 그 자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가장 작은 사랑과 그 은혜, 그 생명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고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선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기 선교지도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증거하고 전하는,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곧 우리의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부흥이 멈추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쩌면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며 함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